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여행객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유럽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출국 금지를 부과하는 법적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하에서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외국 언론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 대한 적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출국금지 조치 확장의 사례로 인권 옹호가들과 일가족들에 대한 처벌 및 함구령,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강제 귀국시키기 위해 가족 일부를 인질로 잡는 방법 및 인종, 종교단체 통제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주 중국 정부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조사 대상 혹은 출국 뒤 국가안보상 위험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국적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허용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이후 5개 이상의 신규 및 개정법들이 출국금지 조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어도 총 15개 관련 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출국금지 강화로 중국에서 적어도 수만 명이 출국금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들 중 대다수는 불법이고 세계 인권선언이 보호하는 이동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아시아 경제성장률을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오늘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의 추정치였던 4.3%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올해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성장률의 약 70%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태평양은 2023년 세계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것이며 주로 중국과 인도의 활황 전망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가 올해 각각 5.2%와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국내 수요는 여전히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은행 분야 문제와 예상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 국제 수요 둔화 등으로 내년도 아시아 경제 성장률을 올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4.4%로 예측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연방 공무원과 연방 계약직, 국제항공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구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특정 비시민권자에 대한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추가 절차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는 95% 감소했고 입원 환자는 거의 91% 감소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코로나 대유행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해당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약 2억 7천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대응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확인하면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어제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 중 기자들에게 방한 계획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로 깊이 신뢰하는 만큼 이번 회담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미래 관계의 촉진과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관한 열려있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강화 조치라며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 한일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2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에서 17일까지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 방문 형식이며 기간도 1박 2일로 동일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셔틀 외교 성격으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위협에 맞서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올 여름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한 양국이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미한일 협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을 고려해 일본 측이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한국 측의 적극적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미 조야의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협의체가 있었어요. 군사대화가. 또 함정의 교차 방문이 있었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게 새로운 걸 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복구하는 정상화하는 작업들은 하겠죠.
이어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국은 G7 국가는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자리에선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은 윤 대통령의 최근 국빈 방미를 계기로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형 확장 억제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됨으로써 미한일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3자 협력 확대 의지가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외교가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의 미한 핵협의 그룹과 연계된 미한일 3자 차원의 확장 억제 협의체가 G7을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YTN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3국 협의체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훈련 정례화 등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미국의 학자학제력의 제공 차원에서 서로 대잠 훈련이라든가 미사일 방어 훈련과 같은 훈련의 어떤 훈련들을 이미 공조 체계를 가져왔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학자학제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보 차원에서 향후의 정례성과 훈련의 어떤 강도와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미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핵 이슈 이외에 타이완 해협 문제, 첨단 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내에선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데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갈등 현안들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한국 내 여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난 3월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일 두 나라는 지역안보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보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의 장면에 있고 일본 역시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의 위협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확장 억지력을 3자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중국 견제 세력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중국이 경제보복 등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 변경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 자체가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 치열하게 한국과 미국, 일본을 분리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강하게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빈 방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 동맹의 남다른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며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 선언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라며 이에 대한 최근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이 과잉 반응을 보일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던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일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워싱턴 선언 채택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밝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here, Jenny, is that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expressed a shared vision.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노력과 위험하고 불안정한 수사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이는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이 매우 분명하게 명시한 것처럼 두 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as the Washington Declaration so clearly states, both president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remain steadfast in their pursuit.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중국이 답할 사안이라며 외교적 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리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맹인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뿌리가 깊다며 알다시피 지난주 우리는 한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question for the PRC, Jenny. What I will say, I'm certainly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s of our diplomatic engagements and how.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그러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거나 이 문제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선언 채택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선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북한과의 외교, 대화 의지도 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계속해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거듭된 무기 개발과 위험한 수사가 워싱턴 선언 채택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근 러시아 외무부가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데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노력과 불안정하고 위험한 북한의 수사에 대응해 우리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두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협의 그룹 NCG 창설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와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세계 최악의 북한 종교자유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구금시설에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사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 총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누리터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과 같은 특별 우려국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CPSs are countries whose governments engage in or tolerate systematic, ongoing and egregious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종교자유 침해를 비롯한 인권유린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특히 박해에 취약하다며 구금시설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특히 종교인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한다며 심한 고문과 처형도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온성수용소에 수감됐다 탈출한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수감자의 50%에서 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을 기독교 박해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법이 무속적인 관습을 금지한다며 인민보안부가 미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가 폭넓은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양자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종교자유 유린과 관련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조율된 다자간 제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라햄 쿠퍼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 사안들은 언뜻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과거 소련과 권위주의 정권을 다룰 때 진전을 냈던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ey recommendations to the U.S. government may sound to you as counterintuitive. But actually, the kinds of moves that have made a difference in the former.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에이브러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의회 인준과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특히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I've been involved on with a number of important groups committed to the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about a quarter of a century. My original involvement.
저는 지난 25년간 북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중요한 단체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저는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부소장도 오래 역임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은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반인도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약 2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왔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미국 정부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닙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죠. 과거 이러한 정책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나요?
I'm old enough to have remembered and been involved for example, with human rights issue called the Jews of the Soviet Union, 3 million Jews.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이주할 권리를 주장한 국제인권운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련에는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생존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인들 중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사용해 서로를 천 번도 더 폭파시킬 수 있다면서요. 다행히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소련과 군축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인권 문제도 거론하는 이중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의 종말은 물론 300만 소련 유대인들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핵 문제를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더 격상해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척도로 삼자는 것입니다.
쿠퍼부 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수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년 만에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re grateful to the administration, to the Secretary Blinken and to the President for naming her to the position. It's going to be a
우리는 터너 특사의 지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힘들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격상돼 전체적인 정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북한을 비롯한 정 모두에게 미국이 인권 문제를 격상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너 특사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인준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와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 종교자유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I think that all of these suggested measures that we've signed on to are ways of signaling very
우리의 모든 제안은 의사결정 방식이 불투명한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주머니에 상처를 내면 그들은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문제를 검토하고 일부라도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제재는 이란 등 다른 정권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제재는 정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는 어떤 점에서 특히 독특합니까?
I think what you have here is that by definition, religious practitioners belong to the
북한은 종교인들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며 가혹하게 박해합니다. 저는 유대교 랍비이기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밀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 천 번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죠. 북한에서는 어떤 작은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됩니다. 그것보다 끔찍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분류되면 돌이킬 수 없죠. 북한의 통치 이념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깁니다. 북한에 있어 신은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브러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의원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출된 법안은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는 한편 대북 인도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 탈북민 보호 및 정착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확대를 추구하면서 고문, 억류, 강제노동 그리고 기아로 북한 주민들을 탄압한다며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방치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들이 있는 한국계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희망, 자유, 민주주의의 빛으로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 및 신념에 대한 자유 제한 등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 침해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당적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발의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와 관련해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 등 참여국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쿼드에 한국 등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Quad was established 2 years ago. The Quad is still a relatively young partnership. There are no
장피에르 대변인은 쿼드에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쿼드는 2년 전 설립된 신생 파트너십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 회원국들은 현재로서는 쿼드의 많은 강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나 동시에 쿼드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However, the Quad welcomes opportunities to work with a wide range of Indo-Pacific.
쿼드는 영내 전체에 최첨단 해양 영역 인식 체계 기술을 제공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오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기후 문제와 글로벌 의료 인프라 등에 대해 영내 전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의 최우선 순위는 현재 인도태평양을 인도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장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주최하는 제3차 쿼드 정상회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함께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 지도자들은 중요한 신기술과 고품질의 인프라,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해양 영역 인식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여러 문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쿼드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아 채택한 미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동반 결의안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 영내 안보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협의체 쿼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진행한 회견에서 한국이 쿼드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베트남 세 나라의 협력이 경제 외에도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마크 네퍼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해상 안보가 베트남은 물론이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1일 미국, 한국, 베트남은 매우 강력한 3국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of course a lot of the inputs into what Samsung produces in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지낸 네퍼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미국, 한국, 베트남 3국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연 대담에서 삼성을 예로 들며 삼성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입돼 조립, 포장, 시험된 후 미국으로 수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희토류 광물과 같은 핵심 광물 등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는 최근 미국, 한국, 베트남 간 협력은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해상경비대 지원과 같은 안보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한국이 하는 일과 유사하다며 해상 영역 인식 활동이 한 예인데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의 해양 경비선을 제공해 베트남이 자신들의 해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의 해상 안보는 베트남은 물론 미한 양국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3국 간 이런 안보 협력은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 및 감시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한 양국 간의 공통된 이익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our shared interest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And making sure that Hanoi has what it needs to defend.
또 이는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협력적인 노력이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이런 노력은 정말 환영할 만한 것이고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안보상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정상의 한국전 전사자 신원 확인 공동성명을 계기로 참전 용사 신원 확인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북한에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미국은 한국전 참전 용사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헌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DPAA 공보실은 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 전사자 신원 확인 공동성명을 발표한 배경과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그간의 노력과 한국 측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DPAA는 지난 2004년을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매년 한국에서 유해 발굴과 실종자 확인 작전을 수행해 왔다면서 우리 팀은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DPAA는 29 이상의 유해를 회수하거나 한국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면서 일부는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는 현재 DPAA 연구소에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서울과 원주, 철원, 인제, 부산 교두보, 비무장지대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 및 유엔군 사령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영웅들에 대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신원 확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있는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DPAA는 이 숭고한 사명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탁월한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73년간 실종됐던 고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신원 확인을 계기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및 미한동맹의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가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당국이 한국전 참전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한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된 장병들을 찾기 위해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DPAA 공보실은 북한이 여전히 한국전쟁 미군 유해 관련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PAA 공보실은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북한과의 협력 상황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은 지난 2018년에 55개의 유해 상자를 인계한 이후 통신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이라는 미 국방부의 임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북한 당국은 침묵을 지켜왔으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참전 용사들을 되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북한의 협조 없이는 진전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8월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을 거치면서 이후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협력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다국적 기업들이 잇따라 대북 제재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중국산 담배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북한에는 3억 7천만 개피의 중국 담배가 유입됐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산 담배와 담배 부속품 등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미화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1,407만 달러어치, 개수로는 약 3억 6,694만 개비에 해당하는 담배를 사들였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수입액 474만 달러였던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은 2017년 827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수입액은 2018년 1,789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이후 1년 만인 2019년 3,574만 달러로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2019년 북한에 유입된 담배는 수량으로는 약 20억 9,482만 개비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몰아친 2020년에 북한의 담배 수입액은 822만 달러로 급감했는데 2022년 다시 1천만 달러를 넘기면서 회복세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담배 관련 물질과 물품의 수입액을 더하면 대중 담배 수입 규모는 더 커집니다. 2022년 북한은 기타 담배 대용물 2,371만 달러치와 입담배와 담배 부산물 1,305만 달러어치, 담배 필터와 담배 용지 각각 265만 달러와 195만 달러어치 등을 중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담배 수입액 1,407만 달러를 더하면 북한이 담배 관련 제품에만 최소 5,750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북한의 담배 수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에서 3월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은 649만 달러입니다. 이는 작년 전체 수입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기타 담배 대용물 1,560만 달러와 입담배와 담배 부산물 367만 달러 등을 합치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북한의 담배와 담배 관련 물품 수입액은 약 2,758만 달러에 달합니다. 첫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담배 관련 수입액의 48%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중반쯤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담배 수입 규모가 작지 않다는 건 다른 물품의 수입 규모와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에서 3월 총 1,328개의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 중 기타 담배 대용물과 담배는 전체 수입액에서 각각 4위와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타 담배 대용물 수입액은 북한이 이 기간 사들인 비료나 단잎종쌀, 밀가루보다도 많습니다. 매년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식량이나 비료보다 담배 대용물 수입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추진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담배를 겨냥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BOA가 입수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담배와 담배 부산물, 관련 물질 등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었습니다. 비록 유엔 차원의 담배 관련 조치는 무산됐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독자 제재 규정을 적용해 북한의 담배 수입에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세계 2위 규모의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가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BAT는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됐고 거래 금액만 약 4억 1,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무부는 같은 날 지난 수년간 북한 소유 기업의 입담배 구매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은행원 심연섭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궈밍, 한린인을 미 연방법원에 기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엔 최대 500만 달러에 이르는 포상금도 책정됐습니다. 그 밖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3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 GPI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PI는 2017년 태국과 홍콩에 중개인을 내세운 북한에 7만 킬로그램이 넘는 담배를 수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최종 목적지를 숨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021년엔 북한 대성무역 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BMJ사가 101만 6,000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최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웨인 멀린 상원 의원과 영킴 하원 의원도 법안 발의에 각각 참여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를 연간 최대 15,000개에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정보기술이나 공학, 수학, 물리학, 의학 혹은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폐기됐습니다. 유엔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코널리 의원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법안을 공개하며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이며 일곱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서 미국 기업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완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한편 미한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히로노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를 알리면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양국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이민비자 프로그램 확대는 양국 간 무역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내 전문직 노동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의 경제활동과 주민의식 등 실생활이 담긴 북한 경제와 사회 실태 보고서를 오는 11월쯤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010년부터 탈북민과 방북 경험자 등 매년 400명가량을 면접조사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유관기관과만 공유하고 비공개해왔었는데 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탈북민의 출신 지역과 직업, 성별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통계 분석과 함께 탈북 시기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 모습도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등 외부 대중문화를 어떻게, 얼마나 접했는지 등도 다뤄집니다. 통일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서 공개 발간을 결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가 활발해지고 국민이 북한의 실생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북한 등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 세력의 범죄 활동이 더 늘어났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7일 북한을 4대 국가주도 사이버 위협국으로 꼽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 addition to China, countries like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nd it is getting more.
레이 국장은 27일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국가주도 행위자들이 많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위협과 사이버 국가의 범죄 위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일반 미국인들이 매일 의존하는 주요 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학교, 9.11 콜센터와 같은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거론하면서 FBI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파괴적인 공격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면서 FBI가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관련 직책 신설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year's budget request, you'll see our need for 192 more cyber positions and a little over $63 million.
레이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요청에서 192개의 추가 사이버 직책과 약 6,3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FBI가 세계 최고의 사이버 수사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요한 자원들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과의 합동 작전과 신속한 정보 공유, 사이버 부대 구축, 조사관과 분석관 등 주요 전문가 배치를 통해 대응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날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을 비롯한 국가주도 사이버 행위자들의 위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FBI는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사이버 행위자들과 국가주도 행위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범죄자와 국가들은 자신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훔치며 강탈하고 주요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연구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적들의 위협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FBI는 미국 조직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능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북한 사람들의 개인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차원의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북한인의 은행 계좌가 7개 있다며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근무 중인 북한과 이란 외교관과 가족들은 은행의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환전소에서 거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계좌 소유주가 이란 혹은 북한 출신이거나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거래를 거부하고 이 나라들의 잠재 고객과 거래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들이 2018년 이후 이란이나 북한과 연결된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이전에 개설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은행 계좌가 7개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5개의 생명보험 계좌가 있는 이란 외교관과 달리 북한 국적자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는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FATF는 별도의 항목에서 인도네시아 은행이 북한 외교관 등의 거래 내역을 당국에 보고한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신고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용품을 수출입하는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 계좌를 한 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이 같은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기존 은행 계좌 현황을 파악해 관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인도네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된 뒤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사리를 이번 평가 보고서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FAT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2018년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한국 선박의 환적 가능성과 관련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 MLA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 거래에 연루된 인도네시아와 북한인 네트워크를 밝혀내 재무 조사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으로 향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FATF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지체 없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 안보리가 제재한 북한 국적자 16명과 북한 기관 한 곳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까지 18시간이 걸렸으며 2018년 3월 북한인 등이 추가로 제재됐을 때에도 소요시간이 17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4시간 이내 유엔의 자금 동결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유엔 제재가 자국법으로 편입되기까지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19년 5월 2일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의 명작을 남긴 화가인 동시에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음악과 미술 외에도 해부학, 천문학, 지질학, 항공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비행기 설계도는 후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종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등 인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남긴 해부도는 훗날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로 또한 과학자로 큰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오늘날까지 천재 중의 천재, 르네상스를 이끈 거장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5월 2일 후세인 빈 탈랄이 요르단 왕에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후세인은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마호메트의 42대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1935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태어난 후세인은 영국에 있는 영국 육군 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세인은 16살 때인 1951년 그의 할아버지인 압둘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에 갔다가 암살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후세인 왕은 집권 후 안정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왕은 친서방 정책을 펼쳐 아랍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6년 동안 요르단을 통치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